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갈급한 마음 주님 영혼에 영생의 눈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입술에 주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미약한 것이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대로요. 주부 뒷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찬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1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공관복음 중에 좀 특별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서두에요. 1장에 요한복음의 그 초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 영광이라는 말씀이 아주 주되게 나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가나의 표징의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단하게 병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술 떨어졌는데 술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이 한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서두에 그것을 두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믿게 되는 계기가 시작이 되고 또 표현을 하기를 주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저 좀 이렇게 약간은 생뚱맞은 느낌이 있지만은 요한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제자로서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거의 요한계시록 전에 쓰여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거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학자들도 말하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까지 그 바로 직전에 쓸 정도로 이렇게 인생의 원숙한 단계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무엇이었나라는 반추해보는 그 입장에서는 영광이라는 화두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영광인데 왜 하필이면은 고향 마을의 혼인잔치일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가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부엌을 책임졌든지 말하자면 뭐 친교 부장이든지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혼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서는요,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의 결혼식에 하고 나면은 결혼식은 괜찮은데 또 크리스찬들이 피로연이 되면은 참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완전히 퍼지고 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인데 맨날 찬송가만 부르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춤춰라고 순서가 나오면은 그렇게 본 사람이 어색하고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좀 기회가 돼서 유대인의 결혼식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참 결혼이 얼마나 축복받은 거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잘 놉니다. 우리는 먹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하도 먹는 거를 우리가 못 먹어서 저녁 잡수셨습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인사가 되는 그런 슬픈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수삼년 전인데요. 뉴욕에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토요일 집회 마치고 호텔로 탁 들어오는데 호텔 라비가 그냥 꽝꽝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인데 이게 뭔가라고 보니까 마침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바로 옆이라서 잠깐 봤는데 인도 분들이 결혼식 피로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1시 반, 11시, 10시 반 되면 거의 파장하고 가는 시간인데 이게 보통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추더라도요,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요, 어른 노사 할 거 없이 남자들이 한번 춤추고, 그러고 나면 또 여자들이 또 화답으로 줄 서서 또 춤을 추고 앞으로 가고, 이게 정말로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제가 또 궁금한 거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결혼을 축복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도 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한국 갔다가 저희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서 전체 사진 찍지 않습니까? 단체 사진. 저희 애들이 딱 보면서 아빠 누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이요.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장례식 마치고 한 것처럼 한 사람도 바뀜이 없이 전부 표정이 심각하게 돼 있어서 아빠의 결혼식은 축복받지 않은 결혼식인지 왜 이렇게 왔는지 그 말할 때에 30몇 년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30년 뒤에 보니까 정말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그 인도 결혼식으로 와서 이렇게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좀 중요하게 돼 있는 그 아저씨가 덩치 좋으신 분이 저보고 막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고 있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까지 제 손을 잡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건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엉거주춤하게 아마도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왔으니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왔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혼식 하객 중에 한 사람으로 늦게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가서 기왕 구경할 거는 들어가서 구경한다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는 자리가 보니까 결혼식 하객 가운데 제일 중간 자리인데 그 앞쪽으로 막 결혼식 춤추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신나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한 15분쯤 20분쯤 더 있으니까 결혼식 전체를 그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막 보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표정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He is with me, 나랑 이거 말을 하는데 아 이거 좀 더 있다가는 너무 즐겁지만은 이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뒷자리로 물러나서 조용히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즐긴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분들은 3일씩, 일주일씩 결혼식 피로연을 합니다. 우리처럼 빨리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기관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유일한 언약 기관. 그것은 구약에서는 가정, 결혼을 시작해서 가정이고요. 신약에 있어서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듯이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라는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정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관계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됨으로 시작해서 뭐가 생깁니까? 관계가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이 관계가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계시기관으로 주신 것이 창조적 계시기관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요. 쌍방적이에요. 당신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밑에다가 서로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는요. 우리하고 의논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주셨을 때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연 법칙을 주셨을 때 우리랑 의논하고 빛이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몇 킬로미터 1초에 가면 좋게 의논하고 주신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데 이런 언약의 기관들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서 타락되고 부서지고 망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신 것이 회복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실 때에 만드실 때에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야 너희들끼리 모였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줄게 이렇게 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그 채널로 주신 것이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지면은 이것이 일그러지면은 그냥 아픈 것보다도요.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하게 힘들어지고 그 폐해가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언약입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듯이요. 가정 없이 교회 없고요. 교회 없이는 가정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결혼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의 그 시작이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가정인데 시작점이 결혼식인데 다 됐다 하더라도 피로연에 거기 가서 술 하나 떨어지니까 전부가 낭패가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노력, 그것이 노력이 100가지 잘한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가 정말로 일그러지면 어떻게 보면 1000가지가 잘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일그러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결국 사람만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영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노니 인생이 뭐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회복을 하시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 일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영광의 회복을 하시는가?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냥 뭐 때문에 물었는지 뭐 그거는 어서 생뚱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항상 마라들에게 의지하고 있었겠죠. 술이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본이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 하면은 별로 기분 좋은 말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요.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그렇게 딱 불러요. 구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영어에 보면은 저기 그 부인과 다이네콜로지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딱 말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두 가지로 우리가 영광을 보고 싶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 되려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에게 묻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그냥 두고는요. 부처님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 이렇게 비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가서 그저 거기라도 빌어보지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와 계십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재난이 왔을 때에,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포자기로 빠집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가 내 삶에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가 대답했던 것은 별로 기분 좋은 대답 아닌데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물었고요. 예수가 대답하는데 거기 대해서 마리아는 뭐라 그런가? 뭘 시키든지 간에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걸 하시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술 떨어진 거 하나예요. 예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이해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은 제사는 헛되고요. 또 제사 없이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피 없이 순종하는 것은 이것도 헛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래요. 내 방법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영광의 회복이 어떻게 과정을 가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요, 좀 엉뚱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는데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예요. 거기 물 두세 동이라고 말할 때 그저 100갤론에서 150갤론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겁니다. 우리가 우유가 한 갤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항아리가 들쑥날쑥이라는 말이에요. 그 요즘은 우리는 모든 게 기계로 만드니까 모든 게 규격으로 나오는 게 자동적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돌을 파가지고 만드니까. 근데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제사장도 그렇고요. 분명히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요. 거기 대해서 신부나 신랑도 여의에서 물을 떠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썼던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법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씻고 하는 정결 예식의 그것의 완성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암만 노력해가지고 구약의 정결 예법대로 그 항아리에다가 150그 갤론 되는 것을 6개에서 얼마나 씻을 때가 많고 더러운 게 많아서 씻어도 결국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것 가지고서는 결과가 잔치가 파장이 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노력의 한계예요. 근데 주님께서 물을 길어다가 담아라고 하십니다. 이 물은 그전에는 안 담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예수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도덕이고 윤리고 나의 절제고 근데 그것과요 비슷한데요.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따지면요. 예수님 믿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듯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좋지만은요. 정확하지만요. 자기라는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짐작이 가능해요. 그 사람의 행거는 자기의 노력해가지고 그저 예수에게 좋은 말 들어서 수양해서 가는 그 한계에서요. 그 위를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은 날아라고 있는 것이지 날개를 접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결예법으로 도덕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개 다 있어도 바퀴 하나 떨어지면 못 날더라고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말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인간 역사의 모든 인간 역사, 인생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종 같은 종들이 그냥 갖다 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요, 물 갖다 줬다가 진짜로 물맥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봉변을 당할 건데, 종들이 하는 역할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를 걱정해서, 너무 뭐를 걱정해서,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잔머리가 너무 많고 계산이 너무 많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내 할 일은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거를 지는 순간 거기가 지옥이 시작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갖다 주니까 잔치 맡은 자가 먹어보고 세상에 희게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은 맛있는 거 주고 술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맛없는 술을 주는데 안 먹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는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잔치 맡은 자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너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맛없는 술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인생에 완성시키는 거가 이제부터가 진짜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에피타이저, 전식, 이제 메인 풀 코스가 이제 나랑 같이 시작되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순종해서 이제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끔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수천 년 전의 일이고 오늘날에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날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보는데요. 영광을 보는데 거기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는요, 보는 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치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나의 영광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만치, 그 영광을 보는 것만치 나에게 있어서 그 영광이 반영이 되는데 은혜와 진리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은혜를 말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많이 칭찬해주고 막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데 또는 진리를 말해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성취인 겁니다. 이런 거를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학위를 얻었습니다. 이런 걸 성취했습니다 하면은 영광스럽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취와 칭찬,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인간사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공의하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불의에 대한 심판과 잘못을 당신이 감당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와 역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계시는 영광이 아니고요. 그 영광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재판장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잘못했을 때 그 권위는요, 네가 잘못했지, 벌받아 라고 센텐스를 내리고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경찰의 영광이고 검찰의 영광이고 군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가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술을 받고 이렇게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물을 술로 바꾸는 술이 필요하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첫 번째 표징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이 때에 첫 번째가 이 때면은 맨 마지막 때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찬에 관해서 말해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 결혼식에서야 너희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결혼식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뭐 때문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할 죽으시고 부활할 그것 때문에 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도 주님께서 하시는 미러클의 기적의 첫 번째도 성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성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은요. 주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라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 날까지 천국에서 먹는 날까지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 살을 자기가 먹는 거니까요. 한 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나중에 내가 재림하는 날 내가 오는 날 이제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는 정말로 성찬이 예표되는 그게 뭔가 하면요. 성찬이 재림하실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결혼 혼례 잔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교회로서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순종하라는 그 순종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매 주일마다 주님은 결혼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찬이 있는데 성찬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성찬이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 앞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내가 먹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장소를 빌려보면서 저 안에는 항상 떡과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요. 그 있는 이유는 예배에 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오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은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가 떡과 잔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장례식 가보세요. 짐승을 잡을 때에 먼저 몸을 죽여야 피를 쏟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떡과 몸과 살과 피를 따로 넣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부서진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죽으신 몸과 주님의 죽으셔 흘리신 피를 우리가 듣고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새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심 기도하시겠습니다.